어떻게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것이냐? 어떻게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를 위한 최고 축복의 방향으로 찾아내고 누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민영아, 어디 갔지? 오랜만에 물어보는 것 같다.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더라? 그렇지. 그런데, 주일 낮 예배. 이번 주 좀 길었어. 뭐라고? 살리는 그리스도? 중간 너무 생략된 거 아님? 살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거 한참 안 물어봤더니 좀 감 너무 잃어버렸다잉. 살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긴 건 아니었어. 할만 했는데, 외울 만한 건데, 승부 걸어볼 만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강단 말씀 흐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살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어요. 무슨 빛으로 오셨냐?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빛으로 오시고, 용서의 빛으로 오시고, 사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스도는 오늘도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신다. 렘넌트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는 시간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말씀 붙잡는 가운데 능력의 빛, 창조의 빛, 치유의 빛, 용서의 빛, 사랑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에 비춰지니까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이 빛을 누리면은 현장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떤 현장이 치유되느냐? 가정이 살아난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 그리스도 빛이 비춰지면 가정 현장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답이 없는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갈급한 사람들인 니고데모 같은 성공자도 살릴 수 있다. 많은 엘리트 성공자 살리는 답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요. 많은 연약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실패한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질병도 치유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회복되고 나타납니다. 오늘 이것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속에서 중요한 미션들을 주셨는데 새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할 테니까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참사랑교회 안에 시스템 안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본부 훈련 스케줄 속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세계 렘넌트 대회 속에서 세계 선교대회, 세계 산업인 대회 속에서 여러분이 평생 본부 훈련 속에서 떠나지 마셔야 돼요. 떠나지 않아야 돼요. 어른이 되셔도 여러분 화요 집회 떠나지 마시고 어른이 되어서 새가족 수련회 가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른이 되어서도 집중신학원 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 집중선교사 훈련은 응답 반드시 받으시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 시스템 속에서 계속 붙어 있어라. 어디 가지 말고 붙어 있어. 대단한 역사 안 일으켜도 돼. 붙어 있어. 그러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을 누려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끝냈다는 것을 누려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어린 양을 먹여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어요. 살리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속에 나타난 해답의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현장이 전부 어둠에 빠져 있거든요. 빛이 왜 필요하냐? 전부 어둠에 빠져 있으니까. 어둠이 만민을 덮어버렸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다. 온 땅을 어둠이 덮어버렸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버린 세상, 마귀 사녀되어버린 세상, 지옥 배경 속에서 범죄하고 있는 이 세상 완전 타락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뉴스만 틀면 나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는 무슨 뭐 또 뭐 어금니 뭐 아빠 맞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문제 일으키잖아요. 너무 막 이렇게 어려운 현장이, 완전 어둠에 덮여있는 현장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어둠의 현장 속에서 살리는 빛을 계속 비춰라.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빛으로 현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리는 빛을 비췄잖아. 어디서 비췄냐? 김밥천국에서 비췄지. 우리 김밥천국에서 우리 그래서 막 같이 빛 비춘 사람 기억나냐? 우리 살렸잖아. 우리가 아주머니를 살렸어.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주문한 거하고 전혀 다른 게 나온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상한 것만 계속 나와가지고 아씨 안 되겠는데 뭐 이러면서 막 왜 이런 거 나오지? 뭐 이러면서 했는데 주문서가 잘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킨 게 전혀 안 나왔지.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걸 막 사장 아주머니가 이거 막 다 아 그러면 이거 새로 해드리겠다고 그건 어떻게 해요 하니까 아 뭐 우리가 먹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막 하시길래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먹을 테니까 계산도 우리가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살려냈지. 항상 그런 일이 생겨. 메시지가 나오면 항상 성취될 일이 생겨.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사장님 너무 고마워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거야. 가는 것마다 살려라. 살리는 빛을 비추는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뭐 하는 것이냐. 모든 만남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모든 만남 속에 살리는 빛을 비춰라. 그게 아홉 가지 미션입니다. 아홉 가지 배려입니다. 아홉 가지 배려의 포인트죠. 자, 아홉 가지가 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뭐 있습니까? 위, 아래, 옆. 이거는 각각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살려내어야 될 사람, 대상, 현장, 포인트죠. 우리가 어디를 살려내야 됩니까? 윗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윗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윗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얘기했어요. 상전들을 잘 섬겨라. 정확하게 바르게 섬겨라. 예의 바르게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 귀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있었겠어. 필리핀에 갔다 왔잖아.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해. 한국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 꿈이 한국 가는 거라.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이라는 거야. 얘네는 진짜. 그러면서 막 왜 한국을 좋아하세요? 내가 막 그랬거든. 한국 완전 노잼인데 한국 내가 한국 살지만 한국에 뭐 별 것도 없는데 왜 한국이 그렇게 좋아요? 뭐 이런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K-드라마 맞다는 거야. 코리아 드라마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 이 내용들이 너무 좋으니까 막 이민호, 송중기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막 그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아예 한국 드라마를 만들었어. 처음에 공항에 도착했더니 공항에서 이제 나가서 차 타고 가는데 버스에 광고가 붙었는데 그대 내 곁에 그대 이렇게 해가지고 필리핀 드라마인데 한국말로 써놨어. 필리핀 드라마 제목이 내 곁에 그대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 내 곁에인가 내 곁에 그대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배우를 동원해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배우를 데리고 와서 필리핀에서 드라마를 찍는 거야. 한국 드라마를. 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어쩌다가 왜 이렇게 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뭐 볼 게 있다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음 때문에 축복하셨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 가면서 보면은 그 여러분도 한번 가보면 정말 좋겠는데 진짜 같이 필리핀 가보면 좋겠는데 그 가는 길에 보니까 쓰레기장 속에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 진짜 그런 동네가 있어.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그 쓰레기가 엎어져 있는데 거기를 막 뒤지더라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지. 근데 원래 그게 우리 모습이었거든. 우리나라 원래 그렇게 돼 있었어. 원래 우리나라 그랬었어. 하나님이 그랬던 우리나라에 빛을 비추신 거야. 아침에 이제 강의를 하러 교회로 가고 있는데 아침 9시였어. 대사관, 한국 대사관을 지나가게 돼 있거든. 강의를 하러 가는 곳에 한국 대사관이 있어.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는 거야. 아침 9시에 줄이 막 엄청 길게 서 있어. 왜 그러냐 하니까 한국 비자를 받으려고. 한국에 가기 위해서 심사를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줄이 쫙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옛날에 미국 비자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줄 섰었거든. 진짜로. 야, 하나님이 한국이란 나라를 저렇게 축복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빛이 비친 거야. 원래 우리나라 완전 어둠이었는데 거의 뭐 한국 역사 5000년이라고 하는데 5000년 안 될 것 같지만 하여튼 뭐 5000년이라고 뻥을 치는데 5000년이라고 하면 그 5000년 역사가 전부 우상 숭배한 역사였거든. 계속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이랬다고요. 우리나라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시방 그 저희 시골에서 그 이제 막 병들었다 이러면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야. 속에 뭐가 안 좋다 아프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귀신 들어갔다 이러면서 무당들이 쇠꼬챙이로 그 귀신 쫓아낸다고 위 막 그 막 위 뭐 식도 위장 이런데 쇠꼬챙이가 발견되고 이랬다니까. 이거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면서 의사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 수술해 보니까 속에서 이런 게 발견된 거지. 사실이거든요. 현장에 있었던 일들이야. 우리나라 1900년대만 해도 그러고 살았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나라에 빛이 비친 거죠. 그 빛이 비치는 일, 빛이 비치는 그 흐름 속에서 어른들이 사용됐잖아. 우리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막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거는 어른들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여러분은 가난이란 걸 한번 뭐 체험을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 사실상. 어렵게 산다, 뭐 못 산다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야. 어른들이 고생했던 그 흐름과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은 존경할 수 있죠. 윗사람, 공경하고 존경해라.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요, 어른들을 살릴 수 있어. 진짜. 많은 어른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택시 타면은, 한 번씩 택시 타면은 어르신들이 있거든. 어르신들하고 어쩌다 대화할 기회가 있어. 이 어르신이 한번 막 탔더니 그 월남전 참전 용사였다는 거야. 아, 혹시 그러면 다낭에 계셨나요? 이러면서 내가 월남전 공부를 조금 했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막 다낭 전투에도 가시고 이러셨나요? 뭐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고 뭐 이러면서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어르신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릴 때 전도 잘해주고 행복하게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윗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았던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엘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살렸지. 다윗이 사울 임금같이 부족한 어른도 윗사람도 살려냈어. 그 사울 임금이 자기를 귀신 들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계속 도와줬잖아. 오히려 공경했잖아. 그러니까 엘리는 실패했고 사울은 실패했지만 엘리를 섬겼던 사무엘은 사울을 섬겼던 다윗은 세계 살리는 성공자라고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윗사람을 살려내라. 두 번째입니다. 아랫사람. 후배들도 있겠죠.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가면 후배가 또 생기겠죠. 나중에 여러분 직장을 간다? 그럼 밑에 사람 또 생기겠죠. 군대를 간다? 밑에 뭐 부하들이 생기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아랫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용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 얼마든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 부족할 수 있어. 그러나 고쳐질 수 있어. 치유될 수 있어. 이걸 알고 끌어줘야 돼요. 기다리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아랫사람을 오히려 더 겸손하게 섬겨봐라. 아랫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배려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많은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절에는 상전들이 종들에게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 종들이 상전에게, 윗사람에게. 골로새서 4장 1절에는 상전들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줘라. 왜냐? 너희도 섬길 자가 있다. 너희도 누군가 앞에서는 그 종이 되는 거 아니냐. 섬길 자 있음을 알아야 된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종이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아랫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선생님이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족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발을 씻어주셨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세족이라고 하는데 씻을 때 발족이죠. 그래서 발 씻어주는 것은 그 최저의 노예가 하는 거야. 최하급 노예가 하는 거였거든.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다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어려운 낮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해주면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옆에 사람이죠.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내야 됩니다. 이 관계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전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전도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 그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살려내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 봤을 때 아, 저 사람 너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 소중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로써 사람들을 살려내라.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도와주면서 꼭 필요한 말을 하면서 살리는 말을 하면서 도와주는 말을 하면서 힘을 계속 줘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해라. 현장에 은혜를 전달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이 사람들하고 함께해야 교회 내부를 살릴 수가 있어. 교회 내부를 살리는 전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면 거기서부터 나와요. 학교 현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전도 문은 막힙니다. 나가서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옆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현장에서부터 응답받고 인정받아서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전도했잖아. 전도하면서 내가 제대로 못 누리면 바로 발각되는 거야. 바로 들통나는 거야. 애들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켰어? 같이 모아가지고 다락방에 모든 문제 해결이고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염려할 거 없다 이래. 그런데 내가 염려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어. 시험 때문에, 모의고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다운돼 있고 막 이래. 그러면은 애들이 바로 알잖아. 아, 쟤 말은 저렇게 해놓고 완전 뽀록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저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죠. 그러니까 한번 내가 그걸 느꼈거든. 내가 한번 되게 한번 차가 막혀가지고 지각을 했다. 아침에 학교에. 우리는 6시 50분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걸 못 간 거야. 그래서 한 6시 한 55분 막 이때 도착을 했거든. 이래가지고 막 기합을 봤는데 오리걸음 도는데, 그러니까 아, 애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일부러 눌리지 않는 표정을 지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오리걸음을 돌았다. 그런데 애들이 야, 너 너무 괴로워하던데?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그렇지, 사실 오리걸음 도는데 이거 막 계속 도는데 뭐 괴로운 표정이 나오겠지. 근데 내가 그때 좀 느꼈다니까. 아, 내가 같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전도문은 막히는 것이다. 그때 느껴지더라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고 복음 안에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 거짓말하게 되는 거야. 내가 증인되어야만 되는 거야. 되게 많은 생각을 그때 하게 됐다니까. 오리걸음 돌면서 그 이후를 생각을 다락방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살리는 말을 해. 도와주는 말을 해. 은혜되는 말을 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생 갈 수 있는 만남의 축복, 친구를 주실 거예요. 동역자를 주실 거야.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잖아. 둘이 친구거든. 둘이 동역자야. 평생 전도 운동 같이 하잖아. 그러면서 제대로 섬기는 팀이 되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라. 여러분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모든 만남을 살리는 인간관계예요. 우리가 살려내야 될 사람,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사람. 그래서 아, 나 윗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 윗사람을 내가 섬기면 돼. 아랫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생각하지 마.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서 흑암을 꺾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살려내. 내가 살리는 전도 현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응답의 문들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넓이 높이 깊이죠. 이거는 뭘 말합니까? 정보를 말해요. 정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야. 파악하는 거지. 사람을 볼 때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줘란 말이에요. 넓이 높이 깊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왜 막 그 너 형성이 되잖아. 입체적인 게 형성이 되잖아. 수학을 놓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갖고 쫙쫙 이렇게 해가지고 2차원이 아니잖아. 이게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나타나는 한 면만 보고 아 저 쟤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다고. 우리는 딱 드러나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 저 새끼 왜 저러지? 병신인가? 뭐 이러면서 막 욕하지 않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흔히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욕한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면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해하고 파악하고 도와주는 거야. 치유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단면적으로 보는 사람의 행동과 일 속에는 사실은 종합적인 게 들어있어. 입체적인 게 들어있어.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책이 아니고 만화에서 봤구나. 만화에서 나오는 건데, 얘는 학교에 오면 맨날 자는 거야. 학교에 오면 맨날 졸아. 너무 심각하게 졸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잠만 자냐? 이렇게 하고 막 야단치는데도 얘가 막 선생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래놓고 또 자는 거야. 왜 이렇게 자나? 알고 보니까 얘는 수업을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개념이 없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안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해갖고 막 밤마다 아버지가 막 병 들어가지고 있고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 밤마다 가가지고 자기가 밤새 계속 집에서 일을 하고 뭐 인형에 눈 붙이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니까 학교에서 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 밤새 일했으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미안하다 이러면서 막 선생님이 애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막 훈훈하게 도와주고 막 이런 막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 봤던 후오레라는 아마 동화책인가 하여튼 그랬어. 만화에서 봤는지 동화에서 봤는지. 우리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바르게 인식을 해야 정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넓게 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전체를 봐.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고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베드로 보고 예고했거든. 딱 미리 공지했어.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인 3단 콤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뭐 이러면서 막 이랬고 막 그럴 리가 없어요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말을 한 지 불과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아마도 불과 하여튼 그 말을 저녁에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부인했다. 예수님 배신한 거지. 쉽게 말하면 야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나 아닌데? 뭐 이러면서 막 첫 번째 부인 맞는 것 같은데 예수의 제자 아니에요? 뭐 이러니까 정말 아니거든?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세 번째로 딱 누가 물어본 거야. 세 번째 당신 예수하고 같이 있는 내가 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어디서 큰일 날 소리 내가 예수를 알면 나를 죽여도 돼? 뭐 이러면서 막 맹세를 한 거야. 이렇게 부인을 했다니까. 이렇게 세 번째 부인을 하고 도망 나오는 순간 그 자리를 피하는 순간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슬피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랬던 흑역사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난 거야. 자 이제 청문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날 밤에 분명히 얘기했었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할 수 있어. 야 그래 뭐 부인할 거라고 내가 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너무 씁쓸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너무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부인도 부인이지만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성격이 나 같았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뭐 이러면서 막 긁으면서 할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다니까? 왜? 예수님은 알고 있어. 베드로의 본심을 알아. 이해하는 거야. 연약한 베드로의 상태를 알아. 그러나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진실을 알아. 그 당시 너무 당황했었지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넓게 알고 계셔. 이해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아시거든. 사랑하는 줄 아시거든. 그러니까 확인해 주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베드로 대답하잖아.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세 번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하는 걸 물으시고 세 번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사명 주시고 괜찮아 새로 시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네가 부족한 거 알고 있어. 그러나 네가 부족하지만 네가 그거 본심이 아닌 거 알고 있어. 너가 연약하지만 네가 얼마나 복음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 너가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게 되는 날이 와. 걱정하지 마. 새로 시작해. 얼마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볼 때 넓게 보고 이해해 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높게 본다는 거는요, 이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높이 쓰실 것이냐라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의 부족한 모습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돼. 평가하면 안 돼. 지금의 모습은 다 과정이에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다 시작에 불과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미모도 지금 시작에 불과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생이 됐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25살 넘었을 때 그 외모가, 그 미모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건 우리가 다 몰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되게 많이 달라져 있어요. 성형수술한 것도 아닌데 되게 많이 달라져 있다니까? 되게 많이 예뻐져 있어. 그래서 지금 모습이 영원한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성이 있다. 외모는 사실은 이제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준비시킬 때는 굉장한 많은 미래를 예비해놓고 이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높이를 보고 오늘 도와줘야 돼. 창세기 37장 11절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부분을 야곱이 마음에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구나 라는 부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본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 속에는 이 12명의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뭐 가난한 사람 출신, 못 배운 무식한 사람들 출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세계복음화하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크게 숨어 있었던 거야. 주님은 이 사람들을 어부라고 보지 않았어. 주님은 이 사람들을 못 배운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 사람들은 세계를 살리는 제자가 된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 그걸 보시고 계획하시고 지도하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달았던 초대교회 제자들도 똑같이 했어요. 한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본 거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생을 걸잖아. 사도행전 8장에서 넷이라는 한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넷을 통해서 그 배경에 있는 아프리카 전체를 보게 하시는 거야. 그게 높입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부름을 받은 것 같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보게 하실 때는 이 사람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것을 높이 보게 하셨어요.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볼 때 세계를 살릴 전도자다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한 소년을 바울이 볼 때. 그러니까 높이를 보고 이해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돕는 거죠. 세 번째, 깊게 본다는 것은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배경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상처를 알고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너는 왜 이게 안 돼? 라고 우리가 쉽게 지적질을 할 수 있거든?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배경 속에 상처가 있고 그 배경 속에 영적인 뿌리가 있고 그 배경 속에 가문의 문제가 있거든. 이런 부분을 알고 깊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성경의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마실 물 좀 달라 이랬더니 유대인인데 왜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세요? 이러면서 막 뭐 얘기를 한단 말이야. 처음에 막 되게 싫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주님이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적 문제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를 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여자 속에 있는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마음도 알고 있었어. 주님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두고 치유해 준 거야. 이 여자가 툴툴대고 있지만 사실은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고 이런 복잡한 여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 근데 사람들은 이 상태를 두고 아 더러운 여자 뭐 이래가지고 아 문란한 여자 아 뭐 되게 타락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예배하는 것을 찾고 있구나. 이 사람이 사실은 메시아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니까 이걸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죠. 이 여자에게 답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 만나면 나도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확인시켜주죠. 이 여자를 치유해주잖아.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알고 도와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깊이 있는 렘넌트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를 누리게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아홉 가지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위, 아래, 옆,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뭘 말하냐?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제자로까지 세울 수 있습니까? 과거를 보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과거를 두고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죠.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나도록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나가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문제 이길 수 있는 답을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연약함은 사실은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다. 이게 보여지게 돼요. 나의 모든 상처도 이제는 감사로 바꾸게 된다. 나의 모든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을 발판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우리 집은 깨졌는가, 왜 우리 집은 상처가 있는가,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도록 그리스도로 답을 내주는 거야. 이게 제자 삼는 첫 번째죠. 그리고 현재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현재를 보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나의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오늘 속에 나의 것이 들어있잖아. 우리가 만나는 만남 속에서 오늘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평생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다고요. 이거를 찾아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미래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권능 받고 세계복음화까지 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한 사람을 봤을 때 요 미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보고 방향을 열어줘야 돼. 방향에 대해서 발견하도록 눈을 뜨게 해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권능 받고 땅끝까지 가게 되잖아요. 이걸 하라는 거죠. 이걸 찾아주는 게 제자 사역입니다. 과거 그리스도로 답을 줘라. 완전 결론 내게 만들어줘라. 현재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나의 것을 찾게 해줘라. 미래 나의 방향을 발견하고 나의 현장을 발견하도록 세계복음화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부를 때 그렇게 해준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만들었어.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이라는 교회 현장을 통해서 내가 오늘 예배 성공하고 복음 누리면서 오늘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도록 체험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바울에게 시간표 따라서 발견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발견되는 거죠. 미래가. 여러분이 이렇게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이 미래를 발견하면서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열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성공자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위, 아래, 옆을 살려라. 넓이, 높이, 깊이를 보고 이해해라.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제자로 세워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말씀 성취와 함께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홉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결국 결론은 모든 만남을 살려내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살리는 빛이시니까. 살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만남을 살릴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 문제가 와 있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은 짜증내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거든. 원망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불평하는 방향, 불신앙하는 방향, 욕하는 방향으로 많이 생각해.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형들 때문에 노예가 돼서 끌려가게 됐잖아. 이러면 억울하잖아. 아 형들 저거 뭐야? 진짜 사람 맞냐? 진짜 형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진짜 짐승 같은 새끼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복수할 거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나 복수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요셉이 뭘 봤냐? 나를 애굽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뒤집은 거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축복의 이유. 하나님이 저 이상한 선생을 내가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주는 거야. 왜 우리 선생님은 이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 내 뭐 다른 인간들 뭐 좋은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내 옆에 있는 인간은 내 짝은 진짜 이상한 인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지극히 선한 것으로 바꿔주는 거야.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발견하면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찾아내고 살릴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고 세상은 보통 이걸 반대로 하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야 되는데 선한 데는 밀어나고 악한 데는 그렇게 지혜로워. 이러니까 현장을 살릴 수가 없지. 여러분은 반대로 가셔야 돼요. 진짜 세상과 반대로. 선한 것을 하는 데는 가장 지혜롭게 똑똑하게 앞서가세요. 악한 것을 하는 데는 미련하게. 뭐가 누가 타락하는 말한다. 이런 거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 그치 욱현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최욱현. 이렇게 우리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막 옆에서 막 누가 막 뭐 수학여행 가는데 아 막 술 먹어야지 이러면 뭐야 술이 뭐야 뭐 이러면서 할 줄 아는 그런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 여러분 되세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막 그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뭐 어떻게 미성년자가 술 같은 걸 살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막 진짜 악한데 미련한 사람들이더라. 그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멍청한 놈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안 그래. 나중에 갔을 때 자기가 진짜 문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기억나. 아, 저 뭐 멍청한 놈 아니야? 미련한 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진짜 자기에게 어려움 왔을 때 아, 그 친구한테 기도 부탁하고 싶다 하고 생각나. 진짜로. 그렇게 해야 전도할 수 있어. 다른 불신자들이 타락할 때 나도 같이 타락한다 그러면은 같이 어울려가지고 놀고 타락하고 이러면은 막 야, 역시 우리가 친구잖아 뭐 이러면서 막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저 새끼도 나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한다니까.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절대 안 해. 나하고 똑같은 수준을 생각하지. 여러분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있으면 어떻게 미련하게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만남 속에서 선한데 지혜로운 것, 악한데 미련한 것을 찾아내면은 사단의 권세는 저절로 무너져버려요. 이렇게 권세를 사용해야, 흑암 꺾는 권세를 사용해야 여러분은 만남을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만남을 전도로 연결시켜라. 모든 만남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세요. 항상 빛을 비춰. 모든 만남에 빛을 비춰.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바꾸세요. 그죠?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난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만들어. 모든 만남을 전도로 연결시켜라. 여러분 학교 현장에 다락방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락방 열려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운동 일어나야 돼. 렘넌트가 할 수 있어. 필리핀 가가지고 이걸 강의를 막 3년 전에 했거든. 처음에 3년 전에 그 강의를 했어.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불렀다. 여러분들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운동 할 수 있다. 다락방 어떻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열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 부분을 얘기해줬어. 도전받아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지 중학교 1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 한다는 거야. 야, 알아듣는 게 다르더라고. 가는 곳마다 알아듣는 렘넌트들이 있어. 가는 곳마다 다락방 하는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불신자 친구 살려낼 만남으로 만들어라. 모든 만남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어제도 정윤도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요. 중고등학생 때가 전도하기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왜? 대학 가면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무슨 막 이렇게 막 그 뭐 내 옆에 사람이 그냥 가만히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앉아 있는 현장은 고등학교 때까지야. 대학교 가면은 나 혼자 앉고 싶으면 얼마든지 혼자 앉을 수 있어. 모든 사람을 왕따시키고 나 혼자 아싸로,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지내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어울려 다니지 않으면 막 친구 만나기 쉽지 않아.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막 애들하고 막 친구들 몇 명 있어도 막 시간표 안 맞는다. 수강신청 막 다 똑같은 걸로 할 수 있냐. 그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는 친구들에게는 얘기해 줘야 될 부분이지만 결국 대학 생활의 모든 것은 수강신청에서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나는 수강신청 당일날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수강신청 나중에 할 때 아침 9시 수업을 물로 보지 마라. 절대로 반드시 부탁하는데 아침 9시 대학생 선생님들은 아실 거야. 아침 9시 수업을 어머나 학교들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8시 반까지 학교 갔는데 8시까지 학교 갔는데 라고 우습게 생각하다가는 반드시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9시 오전 9시 1교시 수업을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각오와 결단을 했다는 거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없으면 오만을 부리면 안 돼. 만용을 부리면 안 돼. 여유 있게 잡아라. 아무튼 뭐 그런 거 있는데 수강 신청 과정에서 이미 친구들하고 또 엇갈려. 보통 다 엇갈릴 수밖에 없다니까. 어떻게 다 같이 가냐 또 한꺼번에. 그러면은 전도하기가 어려워. 만나줘야 뭐 전도를 하지. 같이 있어야 뭐 전도를 할 거 아니야. 중고등학생 때가 제일 편해. 한 반에 30명씩 그냥 앉아 있잖아. 전도 대상자 명단. 30명 전도 대상자 명단. 우리 반 애들 이름 적으면 돼. 모자라면 1학년 때 우리 반이었던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적으면 돼. 그걸로 모자라면 선생님 이름 다 적으면 돼. 전도 대상자 명단 적기가 제일 편한 때가 여러분 때라니까. 나는 전도 대상자 명단 적기가 너무 힘들어. 뭐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막 이렇게 편의점 할아버지 뭐 이렇게 적어야 된다니까. 아 맞아. 여러분 때가 제일 좋아요. 모든 만남을 살리도록 전도 대상자 명단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 속에서 모든 축복의 문들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위아래 옆을 보고 살리는 규모 있는 전도제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넓이 높이 깊이를 알고 이해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리더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